와이튼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눈으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건. 먼저 이 저 횡령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은행의 직원이 있네요. 주말 사이에 구속이 됐는데 아, 근데 그 회사에서 은행 돈을 614억을 빼돌릴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뭐 해당 직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인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차례 인출한 행위가 거의 한 10년 넘게 전혀 감지가 되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네, 그죠. 10년 동안 감지가 되지 않았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한 뭐 세 고개. 를 넘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고개는 일단 우리은행의 그 돈을 인출할 때마다 이렇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해당 직원은 그 2010년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0년 이란의 엔테캅이라는 회사가
네.
대우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네.
그 지불한 계약금을 당시 주관하던 회사 문제 이제 우리은행이죠.
네.
이 그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그 대학 일렉트로닉스 계약이 파기가 되니까 이 돈이 이제 붕 뜨게 됐어요.
예.
근데 붕 뜬 상황에서 그 2012년에 이 직원이 처음으로 돈을 일부를 인출했는데 이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은행이 이 돈을 이렇게 빼간 사실을 전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이제 뭐 계약이 파기된 것까지. 는 뭐 좋았는데 그 위에 이 돈이 어디로 돌아가냐에 따라서 또 분쟁이 있었어요.
예, 예.
바로 뭐 엔테캅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뭐 대우 일렉트로닉스로 기속이 됐거나 그러면 궁극의 이 돈 주인이 내 돈 돌려주세요 하면서 돈을 요구했을 거고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을 텐데 하필이면 이 돈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냐로 법적 분쟁이 벌어졌고
아하.
네 그러면서 이 돈이 또 길게 네, 주인을 못 찾아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나중에 결국엔 이 이란 엔테캅이 국제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돈을 찾아가게끔 또 승소를 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 미국의 이 대이란 금융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네. 이란에 또 돈을 마음대로 못 보내고 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엔
네.
그런
계좌 동결 때문에 이제 또 그 이렇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계좌 동결 끝에 그래서 이런 뭐 10년 넘게
아.
거액의 돈이 횡령이 됐음에도 밝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횡령금 일부를 지금 가족이 살고 있는 호주로 빼돌리려 했던 정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는 동생이 썼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동생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 역시 이제 그 최근에 예. 구속이 됐는데요.
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형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받아서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다가
네.
또 이 와중에 80억 원 정도를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뭐 동생은 뭐 혐의에 대해서 아예 난 몰랐다. 뭐 돈이 그런 돈인지 몰랐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동생에게 일단은 혐의가 있다, 소명이 됐다라고 봐서 구속영장을 그 발부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 근데 이제 금액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신 변호사님이 641억 원이면은 그래서 형량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법정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안에는 아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령 그러니까 경제범죄인데 뭐 특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있는데 이 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예. 처벌될 것 같습니다. 이 제3조 제1항을 살펴보면 법정형이 그러니까 이런 범죄 이득액이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돼 있어요.
어.
굉장히 좀 뭐 법정형 자체로 강력한데
예.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2009년에 있었던 D건설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D건설 그 자금부장이 뭐 담당 직원이랑 그리고 은행 직원이랑 함께 모의를 해서
예.
회사 돈 총 1,989억 원.
예.
그러니까 이 뭐 금액보다 약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인데
예.
횡령한 혐의를 받았고 결국에 이 지금 문제된 직원은 2010년에 징역 22년 6월 그리고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횡령을 도왔던 뭐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22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로. 계산하면 되나요? 그렇게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죠.
뭐 경제범죄에 있어서 형량을 정하는데 그 뭐 피해액수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예.
하지만 그 전 그 이후의 사례 뭐 사태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 돈을 가져다가 도박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수사 단계에서 뭐 굉장히 혐의가 명백한데도 네. 좀 뻔뻔하게 부인을 한다거나 네. 그러면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러면 또 그런 태도가 반영이 되곤 합니다.
또 얼마 정도 저 회수가 가능하냐 이것도 반영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얼마나 피해 회복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동생도 100억 정도를 받아다가 80억을 날렸다고요? 그러면 네. 뭐 이것도 저 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죠?
뭐 동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자기는 이런 돈인지 모르고 가져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동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뭐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텐데
예.
만에 하나 이런 동생의 주장이 거짓이고 형과 함께 이런 뭐 도와서 횡령을 뭐 도왔다. 아니면 공모를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형과 동일한 법령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령 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조 제1항 뭐 50억 이상 피해액인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밖에도 또 범죄수익응립규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횡령 자체는 같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형이 횡령을 한 걸 알면서도 이 돈 세탁을 도왔다든지
네.
아니면 자금 은닉을 도왔다든지 하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우연히 겹치면서 최초 횡령 시점이 이제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과정이 치밀했다고 봐야 되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몇 가지 우연히 겹친 겁니까?
구체적인 수법이 어땠는지는 예.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바깥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요인은 총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짚어볼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사 돈을 인출하는데 이거 여기에 대한 감지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우연히도 이 돈의 주인이 뭐 붕 뜨는 바람에 예. 소송도 예. 오래 했고 또 돈 주인이 정해졌는데도 금융제재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 거. 이걸 좀 객관적인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사실 이 건이 금액이 크고 화제가 돼서 그렇지 뭐 국회에서 뭐 제출된 자료나 보면 금융기관에서 심심찮게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제가 뭐 금융 업무를 좀 뭐 업무 특성을 보는데 보면은 일단 금융회사 특성상 이직이 굉장히 잦아요. 인력 이동이 굉장히 작고 또 하나는 금융회사, 대형 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또 들고 있는, 진행하고 예. 있는 건이 되게 여러 개인데
예, 예.
실제로 이런 건들을 뭐 바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관리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실무직원 한 명이서 여러 건을 들고 관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례처럼 어떤 뭐 붕뜬 건, 오래된 건에서 돈을 살짝 빼가도 모르는 사태가 실제로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참 적지 않은 돈인데 뭐 이런 돈이 금융기관에서는 또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네.
아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는데 예. 자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신민영 변호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숨지게 했던 양부모 사건이죠. 우리에게 정인이 사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양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35년을 네, 확정했고 네. 또 양부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항 관련해서는 특히 이 양부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굉장히 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예.
대법원은 이 양부모, 특히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해서 징역 35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른 아동학대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살인죄가 적용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예.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 판결에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살인죄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는 그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네.
그냥 몇 대 때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다 부정을 해요.
네.
특히 이런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인 어린이가 그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정인이 같은 경우처럼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해자가 오랫동안 사건을 은폐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러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네. 많았는데요.
네.
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은 대법원이 살인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두 번의 치명상 정도가 발견이 됐다. 특히
네.
뭐 일부 상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야만 그 뭐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양부모가 특히 양모가 살인의 의사를 갖고 의도를 갖고 강력한 그 치명타를 날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살인죄를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법원의 이런 사실 인정 방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 특히 뭐 아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좀 계속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5일이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네.
올해 3월부터 이른바 정인이법이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 빈틈이 많은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빈틈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실물을 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 어린이가 과연 그 아동학대가 적발되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일단은 뭐 즉각분리제라고 해서 부모한테서 분리를 하는 원칙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가야 될 곳이 이제 부모 말고는 사회적으로 아직 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 이후에 단계에 더 대책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다뤘던 사건 같은 경우는 이후에 한 몇 달 지났는데 다시 부모한테로 돌아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이런 일이 불거질 때마다 형량을 높여야 된다.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위주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피해를 받은 어린이가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실물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런 아동들을 위한 보호 시설이 있지 않나요?
뭐 있기는 한데 뭐 제가 일단 가보지 않아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실제로 갔다가 정서 불안 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호소하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예.
시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예.
뭐 이런 또 피아동의 특성, 정신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감안하거나 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